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54년 만에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가 개양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14일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조기 개양식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양국은 1961년 외교관계를 단절한 지 54년 만에 국교를 완전 복원했습니다. 성조기 개양식에 참석한 케리 장관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54년 만에 개양되는 성조기는 두 나라의 관계 정상화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의장이 용기 있는 결단으로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쿠바를 방문한 것은 70년 만의 일입니다. 케리 장관은 성조기 개양식 후 로드리게스 외무장관과 회무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교 정상화의 의미와 향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정부 측에서는 케리 장관을 비롯해 브루스 앤드류스 상무부 장관 그리고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이 참석했습니다. 또 미 의회에서는 제시 플레이크, 바바라 박스 상원의원과 스티브 코엔 하원의원 등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14일 전후 70주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패전 7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은 지난 전쟁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전후에 태어난 세대가 인구의 8할을 넘겼다며 전후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워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아베 총리의 담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베 총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가한 고통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현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아베 총리가 이전 정부의 역사 관련 담화를 계승한다고 한 약속 역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아베 총리의 담화에 대해 공식 논평을 통해 군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 일본에 촉구했습니다. 북한도 아베 총리의 담화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일본이 형식으로나마 남아있던 평화애호국가의 홀마저 벗어던지고 해외 침략의 길로 나아가려는 책동을 국제사회 앞에 폭로 단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톰 말리노스키 민주주의 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13일 개막된 미중 인권 대화에서 이번 대화는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그러면서 인권 변호사에 대한 탄압과 중국 내 미국 언론에 대한 규제, 티베트와 신장의 종교자유 억압 등이 특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9차 미중인권대화는 14일 폐막됩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이 미국과 필리핀 등이 벌이는 해남구조 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일본은 필리핀 수빅만에서 진행되는 이번 합동훈련에 해상자위대 보급선 한 척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7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에는 일본 보급선은 미 해군의 해상병원선인 USNS 머시오가 베트남에 도달할 때까지 연료를 재급유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미 해군 7함대 산하 7-3 기동부대 사령관인 찰스 윌리엄 제동은 14일 필리핀 해상에서 벌리는 인도주의 지원과 훈련이 이제 정례 훈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자 간에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 일본이 왜 참여하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일원에서 진행되는 이 같은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서방과 이란이 핵합의를 이룬 만큼 유럽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14일 지난달 국제사회와 이란이 핵합의를 이룬 점을 언급하면서 이제 유럽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계속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이 이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는 러시아의 핵 잠재력을 겨냥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편안 한잠 주무셨습니까?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요 올해 새해 국정연설을 했을 때 연설 시작부터 끝까지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반대론자들까지 기립해서 박수를 쳤었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연설을 잘하기로 소문이 났던 명연설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서 명연설가들의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세계적인 탄산음료 회사 코카콜라의 홍보 책임자 두 사람이 연설의 비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일간지 USA Today에 소개돼서 새삼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연설이라는 거창한 말을 해서 그렇죠. 공개적인 장소에서 몇 분만이라도 서서 이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연설의 기회가 올 때가 있을 텐데요. 혹시 올 그때를 대비하는 의미로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명의 홍보 전략가가 제시하는 연설에 대한 첫 번째 강조점은요. 연설의 주제에 맞게 철저한 조사를 하고 쉴 새 없이 조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배우라고 합니다. 연설에 단 한 문장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쉼 없이 조사하라. 이게 첫 번째 비법이겠고요. 두 번째, 청중들이 연설자의 말을 들으면서 머리로는 그 말을 머리로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이미지를 상상력을 자극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야 청중이 더 잘 기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쉴 새 없이 조사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라. 이것이 이 전략가들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들은요, 연설의 비법을 소개하면서 자신들이 꼽은 명연설가로 다름 아닌 노예 해방 명령을 내렸던 에이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을 꼽으면서요, 그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링컨 대통령이 272개의 단어와 10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3분짜리 연설문을 낭독했는데요. 바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구성하겠다면서 민주주의 이념을 선포했었죠. 이 연설 저도 학창시절에 배운 기억이 나는데요. 민주주의 이념으로만 배웠던 때와는 달리 짧고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이 연설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을까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으로 주요 뉴스 알아보고요. 용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간 기획물로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묘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현재 워싱턴 28도에 구름 잠깐 꼈습니다. 북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토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고 평안남북도에는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24도, 낮 최고 22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구름 많겠고 23도에서 31도, 신의주 오후에 구름 많겠고 22도에서 28도 예상합니다. 개성 역시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22도에서 3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Backstreet Boys가 부릅니다. I want it that way. 감상해 보시죠. Yeah. You are my fire, the one desire. Believe when I say I want it that way. But we are two worlds apart.
News.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살펴볼까요?
네, 미국인의 대다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부 커네티컷주에서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올해 미국의 엘니뇨 현상이 아주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도록 하죠. 이란 핵합의와 관련해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예, 미국인 3명 가운데 겨우 1명 정도만 이란 핵합의 문제를 다루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 국정 수행 방식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최근 8개 항목에 대한 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네.
이 8개 항목 가운데서 이란 핵 합의와 관련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가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란 핵 합의라고 하면은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온 사안인데요.
네.
이 지난 7월에 극적인 타결을 거두면서 지금 연방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또 꽤나 부담스러운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갤럽이 8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의 18쌍 이상 성인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데요.
네.
예, 현재 미국 의회가 휴회 기간이긴 하지만 이제 9월에 회기가 다시 시작되면 이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 사안이 될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수행 방식을 지지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33%에 불과했고요. 반대는 55%에 달한 걸로 나타난 겁니다.
네, 지지하는 그 정당별로도 차이가 좀 있습니까?
예, 제법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56%가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수행 방식을 찬성했고요. 반대는 29%였습니다. 하지만 이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찬성은 10%에 불과했고요.
네.
이 압도적인 다수인 82%는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수행 방식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네. 마치 공화당 의원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도 한번 들여다보면요.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의 이란 핵 문제 국정 수행 방식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1%였고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58%로 나타났습니다.
네. 무소속인 사람들 중에서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네요.
예, 또 한 가지 지난 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할 만한데요. 전 세계 22개 나라에 대한 이 미국민의 선호도를 물어보는 설문조사였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란이 맨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이 미국민의 대다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네. 이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해서요. 다른 여러 곳에서도 종종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죠.
예, 미국 동부 이 퀴니피엑 대학이 3일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이 미국민의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네.
예, 당시 응답자의 57%가 반대했고요. 찬성은 28%에 불과했습니다.
네, NBC 뉴스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도 같은 날 나왔죠?
예, NBC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35%, 반대가 33%,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32%로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하고는 달리 잘 모르겠다, 결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많은 게 좀 눈에 띄네요.
예, 이 NBC 측은 응답자들에게 이 자신의 의견을 가질 만큼 충분히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런 선택 항목도 제공을 했었습니다.
네.
예, 사실 이런 항목이 있다는 건 좀 색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대목이긴 하죠.
네.
예, 이란 핵 합의가 이 미국을 비롯한 6개 나라가 이란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협상에서 이 타결점을 찾긴 한 거지만 사실 일반인이 아주 세부적인 협상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자,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안다면은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도 쉽게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네.
더 많은 걸 알면 더 부정적인 응답이 나올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란과의 핵 합의가 타결되기 전에 NBC가 실시했던 여론조사 때보다도 반대 응답자가 더 많아지긴 했네요.
예, NBC가 이 6월에 실시했었을 때는 찬성이 36%였고요. 반대가 17%,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46%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이란 핵 합의안이 의회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예, 현재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이 60일간의 검토 기간이 다음 달 중순이면 끝나게 되는데요.
네.
예, 그리고 나면 이를 표결에 붙여서 승인이냐 부결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란 핵합의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 부결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네.
예, 더군다나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이란 핵합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부결시키면 그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합니다.
네.
예, 현재 이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은 이란 핵협상 타결이라는 이런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을 좌초시키는 행동을 하진 않을 거라는 그런 분석이 많은데요.
네.
예,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협상 타결에 대한 지지 또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시 갤럽 여론조사 결과로 돌아가서요. 다른 항목들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점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인종 문제와 교육, 기후, 경제, 테러, 이민, 외교 그리고 이렇게 이란 문제에 대한 총 8개 평가였는데요. 모두 다 이란 문제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인종 문제에 대한 국정 수행 방식이었는데요. 46%가 지지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반대도 50%로 이 지지보다는 더 많았습니다. 가장 반대율이 높았던 항목은 경제 부문이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수행에 대해서 지지가 41%, 반대는 56%였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수행 평가 지지율은 47%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주가 점점 느는 추세인데요. 이 코네티컷주에서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죠?
예, 미국 동부부 코네티컷주 대법원이 목요일 이 사형제도가 주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 코네티컷 대법관 7명이 4대3으로 판결한 건데요.
네.
예, 따라서 이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기다리던 사형수 11명이 목숨을 구제받게 됐습니다.
네. 예, 코네티컷주가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했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지난 2012년에 코네티컷주가 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긴 했는데요.
예.
예, 하지만 이 법이 승인되기 이전에 발생한 범죄 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은 겁니다.
네.
예, 그러자 이 사형을 선고받고 약물 주사 방식으로 처형될 운명이었던 수감자 가운데 한 명이 이 항소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대법원이 이 사형수의 손을 들어주면서 코네티컷주에서는 사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네. 이 코네티컷주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근거는 뭔가요?
예, 코네티컷주 대법원은 이 사형제도가 현대사회 기준에 맞지도 않고 또 범죄 예방에도 별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형 판결이 일관되지도 않고요. 인종이나 사회 또 경제적 편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예, 리처드 파머 커네티컷주 대법관은 이 사형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형벌을 금지하는 주헌법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4대 3이면은 대법관 한 사람의 의견으로 판결이 갈린 거네요.
예, 체이스 로저스 코네티컷 대법원장도 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로저스 대법원장은 이 3년 전에 주의회가 사형제도를 폐지한 건 이 사형제도를 혐오해서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사형을 선고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습니다.
네. 자, 코네티컷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다른 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전문가들은 이 다른 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에서도 이 현재 이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예, 이 두 주의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미국 연방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릴 때면 이 각 주에서 내린 판결을 참고를 하는데요.
네.
예, 이번에 코네티컷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의미가 그래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동안 미국에서 사형제도를 없앤 주가 몇 개나 되나요?
예, 지난 올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네브라스카를 포함해서 19개 주와 또 워싱턴 DC가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1개 주에 이 사형제도가 남아있는 거고요.
네.
예, 한편 남부 텍사스주는 미국에서 사형 집행을 가장 많이 하는 주입니다.
네. 자, 미 연방정부하고 미군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죠.
예, 사형제도에 대한 연방 차원의 판결은 오락가락하긴 했는데요. 1972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형이 잔인한 형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에 어긋난다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1976년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선고되는 사형은 예외라는 그런 판결이 나오면서 사형제도가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미국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알아보죠.
예, 엘니뇨는 원래 스페인 말로 어린 남자아이 또는 기독교의 성자인 아기 예수라는 뜻인데요.
네.
예, 엘니뇨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적도 부근 바다, 이 태평양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 원래 말 뜻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원래는 이런 현상 때문에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좋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지금은 홍수나 가뭄, 이 폭우 사태 등 기상 이변을 나타낸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엘니뇨가 적도 부근에서 부는 바람하고도 관련이 깊다고 하죠.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적도 부근에는 이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항상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 바닷물도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데요.
네.
예, 그런데 이 무역풍이 약화되면 바다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해류가 섞여들어서 바닷물의 온도도 바뀌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수반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심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수증기가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수증기가 상승해서 많은 비구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이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동쪽 지역, 그러니까 이 미국 같은 지역은 아주 심각한 폭우와 홍수 사태 같은 게 발생하고요. 반대로 태평양 서쪽인 호주나 인도 같은 지역에는 심각한 가뭄이 일기도 합니다.
네.
예, 기상 전문가들은 이 적도 부근의 이 바닷물의 온도 상승폭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그 위력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올해 사상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군요.
예, 미국은 지난 1950년부터 이 엘니뇨 현상을 관측해 왔는데요.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올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 국립 해양 대기 관리청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게 1997년에서 98년 사이에 발생한 것이었죠.
예, 맞습니다. 미국의 기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이 적도 부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엘니뇨 현상을 브루스리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이 브루스리의 온도 상승폭 그리고 기간이 당시와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엘니뇨 때문에 올겨울 북반구 지역, 미국에서는 이 캘리포니아 남부와 미국 동부지역, 남부지역에 평년보다 아주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이 서부 캘리포니아 주로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예, 그렇긴 하지만 이 4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주의 가뭄을 완전히 해소시키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네.
예, 캘리포니아가 지금의 가뭄을 다 해소하려면 이 평년 강수량의 한 배 반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거고요.
네.
예, 또 현재 이 캘리포니아 중부와 북부 지역이 캘리포니아 주 물 공급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지역은 캘리포니아 남부만큼 올겨울에 엘니뇨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의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개인 이메일 논란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이 국무장관직을 수행할 당시에 정부 이메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자, 오늘은 이 이메일 논란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으로 있으면서 정부 이메일을 쓰질 않아서 논란이 됐다는 게 바로 공무원들이 따로 쓰는 이메일이 있다는 말이죠.
네, 미국에선 정부기관들이 쓰는 이메일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가 .gov라고 끝나면 이 이메일을 쓰는 사람은 정부기관에서 일한다는 걸 보여주죠. 만약 국무부에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이 있다면 john@state.gov 이런 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 도메인 주소로 오간 이메일은 모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정부기관에서 오간 이메일들이다 보니 뭐 민감한 내용도 많고 그만큼 더 철저히 보안 관리 이루어지겠죠.
네.
자, 그런데요. 클린턴 전 장관은 이 국무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state.gov로 끝나는 관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지 않고 개인 이메일 계정인 clintonmail.com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클린턴 전 장관의 재임 시절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확인이 된 건가요?
네. 이 벵가지 사건에 대한 의회 조사 과정에서 알려졌는데요. 이 벵가지 사건은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에 리비아 벵가지 미 영사관이 무장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서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당시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 등 미국인 4명이 숨진 사건에 말입니다. 이 벵가지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8월에 이 국무부에 벵가지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국무부가 자료를 준비하던 중에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걸 알게 된 겁니다.
네.
국무부는 두 달 뒤에 이 전직 국무장관 4명에게 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업무 관련 이메일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요. 그러자 클린턴 전 장관은 3만 건의 이메일을 국무부에 제출했죠. 클린턴 전 장관은 공무와 관련된 이메일이 이 정도이고 나머지 이메일은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때까지 만 해도 개인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사용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초 뉴욕타임스 신문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중에 공개됐고요.
네.
클린턴 전 장관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으로까지 확산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클린턴 전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죠?
맞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의 논란이 커지자 며칠 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요. 클린턴 전 장관은 편의를 위해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계정이 개인용, 공무용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으면 확인하기가 불편해서 하나의 기기로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다는 거죠.
네. 편의를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이 한 대 스마트폰에 이메일 계정을 두 개 다 보유할 수는 없었을까요?
네, 당시 클린턴 전 장관이 쓰도록 이 정부에서 내준 공용 스마트폰이 블랙베리라는 손전화였는데요. 2009년 당시에는 한 대의 블랙베리에 한 개 이상의 이메일 계정을 보유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었다고 합니다.
네.
2014년 이전에 국무부 보안 규정을 보면 이 공용 손전화인 블랙베리에 개인 이메일 계정을 보유하는 건 금지였고요. 블랙베리의 인터넷 기능을 통해서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은 당시 국무부의 허락을 받고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허락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논란이 왜 되는 건가요?
예, 공무원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요.
네.
문제는 당시 클린턴 후보가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다는 점입니다. 국가 기밀 등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국무장관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면서 국가 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염려된다는 지적인데요.
네.
클린턴 전 장관이 이메일 서버는 뉴욕 자택에 있는 전산망과 연동이 돼 있었습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이 시스템이 보안이 돼 있어서 안전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당시 사용한 개인 이메일 도메인이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었고 또 자신의 이메일을 저장하는 전산망의 보안 관리도 철저하게 돼 있어서 정보가 새나갈 염려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네. 공안당 측에서는 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게 연방기록법 위반이라고 비판을 했었죠.
예, 미국 연방기록법은 정부관리들의 업무와 관련된 편지 편지나 이메일을 정부 기록물로 규정하고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네. 클린턴 전 장관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국 감찰관이 조사에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감찰관의 조사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에서 일부 민감한 기밀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기밀이 유출될 수 있었다는 그런 우려가 나왔고요. 검찰 감찰관들이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연방수사국 FBI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설치 보안 문제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네.
FBI는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시스템 관리를 도와준 이 덴버의 정보기술회사와도 접촉하는 등 현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이 이메일 서버도 FBI에 넘겼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그동안 메일 서버를 제출하기 꺼려왔습니다. 국무장관 시절에 주고받은 이메일은 이미 다 지워버려서 서버에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네.
하지만 12일 오후에 이메일 서버를 FBI에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이메일 서버는 이메일이 오갈 수 있게 하는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인데요. 이용자가 이메일을 확인하고자 할 때 이메일 제공자의 서버에서 그 이메일을 불러들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린턴 전 장관은 앞서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보낸 이메일 사본이 들어있는 USB 드라이브도 연방 수사관들에게 넘겼다고 밝혔는데요. USB 드라이브는 정보를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말합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 재직 당시에 기밀 사항이 담긴 이메일은 주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클린턴 전 장관이 줄곧 말을 해왔었는데요.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기밀 정보가 오간 사실이 감찰 결과로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지난해 말 국무부에 제출한 이메일은 3만여 건입니다. 이 중에서 감찰관들이 40 건을 표본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메일 2건에서 1급 비밀로 분류된 정보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감찰관들은 두 건의 1급 비밀은 이메일이 오갔던 당시에도 이 기밀로 분류가 됐었고 현재도 여전히 기밀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1급 비밀 내용이 뭔지는 밝혀졌습니까?
네. AP통신이 14일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첫 번째 이메일은 CIA가 이 대테러 작전을 위해서 무인 항공기, 즉 드론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뉴스 보도에 대해서 대화가 오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이메일의 경우에는 대화에서 오간 이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 분석가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1급 기밀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단순히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사용했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이 일반 대중에 공개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국무부가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국무부 웹사이트에 차례로 게시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3,500건이 넘는 이메일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이메일은 아주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이메일은 신상 등 불필요한 정보를 가리기 위해서 편집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기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메일 논란이 뜨거운 이유는 클린턴 전 장관이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공화당 후보들에게 사실 클린턴 전 장관의 이 개인 이메일 논란이 호재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공화당 후보들은 앞다퉈서 클린턴 전 장관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에 이메일 개인 계정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범죄라고 표현했습니다.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클린턴 후보 진영의 대변인 제니퍼 팔미에리 씨는 12일 이 클린턴 전 장관은 기밀 사항을 이메일로 보낸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특히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이나 이메일 서버에 대해 현재 범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논란이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이겠죠.
예, 하지만 아무도 아직은 좀 확신할 수 없는 게요. 현재 FBI가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논란거리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클린턴 전 장관이 오는 10월 22일에 하원 벵가지 특위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동의한 상태거든요.
예.
따라서 이 개인 이메일 논란은 이 선거 운동 기간에 계속해서 클린턴 후보를 따라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번 논란이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일 텐데요.
네.
지난 7월 키니피엑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의 57%가 클린턴 후보를 정직하지 않은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I'm American.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함께했던 수단 씨 만나보겠습니다.
Hi, my name is Susan. I'm 29 years old and I've lived in
제 이름은 수잔입니다. 나이는 29살이고 버지니아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지금도 페어팩스에 살고 있어요.
네, 학교 상담 교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수잔 씨.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네, 수잔 씨가 소개하는 미국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I would like to talk to you guys about back to school shopping.
오늘은 미국 사람들의 백투스쿨 쇼핑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Students usually go back to school first week of September.
학생들은 보통 after. 9월 첫 주에 학교로 돌아가요.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한 학년씩 올라가는 거죠.
Before they go back to school, their each school gives them a list of
계약 전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구입해야 할 학용품 목록을 보내줍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낸 목록에 적힌 용품들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걸 back to school shopping이라고 해요.
Back to school shopping usually happens in August. And what major stores?
Back to school shopping은 주로 8월에 하는데요. 학교에서 부모님들께 이메일, 전자우편으로 구입 목록을 보내거나 직접 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매년 이맘때쯤 대형마트에 가면 한쪽에 크게 백투스쿨 물품들을 모아놓고 판매하고 있어요. 이 광고 전단 같은 걸로 홍보도 무척 많이 하고요.
아, 오늘은 백투스쿨 쇼핑, 그러니까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신학기 준비에 대한 얘기네요. 지금 같은 8월 중순이면은요, 전국에 백투스쿨 쇼핑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죠. 미국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빠른 곳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여름방학을 시작해서 6월, 7월, 8월 이렇게 긴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학을 일찍 시작한 공립학교들은 이미 지난 월요일에 개학을 한 곳도 있고요. 다른 지역도 보통 9월 초 노동절 지난 다음 주에 새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수잔 씨가 소개했듯이 미국에서는 새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필요한 학용품이나 가방, 신발 같은 것들을 구입하는 걸 백투스쿨 쇼핑이라고 합니다.
네.
월마트나 문구류를 파는 대형 매장들, 소매점들, 뭐 요즘 백투스쿨 준비하는 학생들과 부모들로 하루 종일 북적이는데요.
네.
자, 주로 어떤 물품을 사야 하는지 수잔 씨에게 들어보시죠.
Items on the list can be things like scissors, specific kind of glue, paper.
학교에서 정한 binders, 물품들은 다 학용품들이에요. 가위나 정해진 풀, 종이, 종이 끼우는 바인더, 가방, 연필, 볼펜 같은 것들이죠.
And in America, in order for students to have all the
미국에서는 빈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백투스쿨 기간 동안 학용품 세일을 많이 해요. 이 학교에서 원하는 물품들도 비싼 것들은 아니고요.
But the teachers are very specific what kind.
어떤 물품은 선생님이 특정한 걸 정해서 꼭 그걸 요구할 때가 있는데요. 그땐 꼭 그걸 사야 해요. 이런 경우는 보통 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다양해서 누구는 싼 걸 사고 누구는 비싼 걸 사는 걸 막기 위해서일 때가 많아요. 싼 걸 구입한 학생과 비싼 걸 구입한 학생의 경제 사정이 서로 비교되지 않게 선생님이 미리 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누구도 더 비싼 걸 살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구입한 학용품들은 계약하면 학교로 가져가는데요. 수잔 씨에게 계속 들어보시죠.
There are some things that students keep for their personal
어떻게 쓰이는지는
use?
학용품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떤 건 각자 자기 걸 갖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써요. 어떤 걸 갖고 있고 어떤 걸 공용으로 쓸지는 학교나 선생님이 결정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 이름을 꼭 적어둬야 해요. 다 똑같아서 누구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But there's some stuff we call them community supplies. So
다 모아서 같이 나눠서 쓰는 학용품을 community supplies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학용품 대부분은 이 community supplies들이에요. 네 거, 내 거 없이 한 군데 다 모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같이 쓰는데요. 유치원이나 저학년일수록 커뮤니티 서플라이즈가 많은 편이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백투스쿨 물품이 적어요. 이 고등학생들은 개인 물품이 대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같은 학용품을 구입해서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학용품을 살 수 없어서 속상한 경우도 있었겠죠.
네.
라이언 씨의 얘기 들어보시죠.
Back to school shopping. I remember when I was a kid going and buying new clothes, new pencils.
백투스쿨 쇼핑하면 생각나는 건 어렸을 때 새 옷 사고 새 연필 샀던 것들이에요.
So they say you have to get this kind of binder. These kind of scissors.
학교에서 이 바인더를 사라, 이 가위를 사라, 이 풀을 사라 하고 정해줬어요. 뭘 사야 할지 목록을 보내주면 그대로 다 사야 했어요.
My dad prepared everything in the right time. We would all go to the store at the same time.
저희는 아버지께서 모든 걸 제 시간에 다 준비해 주셨죠. 형들이랑 다 같이 같은 매장에 가서 같은 물건들을 샀어요. 매년 백투스쿨 때가 되면 똑같은 매장에 가서 목록에 있는 학용품을 찾아서 매장을 돌아다녔죠.
No,
저는 예쁘고 세련된 학용품을 사고 싶었어요. 제 마음에 드는 좋은 걸 사고 싶었죠.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목록에 있는 걸 사야 한다면서 제가 원하는 걸 안 사주셔서 무척 속상했었어요. 어차피 친구들이랑 다 같이 나눴을 건데 굳이 비싼 걸 살 필요가 없다면서 안 사주셨거든요.
학창시절 라이언 씨에게 백투스쿨 쇼핑은 신나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라는 신호 같아서 반갑지만은 않은 쇼핑이었다고 합니다.
Back to school shopping meant school starting soon. Oh, I don't
백투스쿨 쇼핑은 곧 다시 학교가 시작된다는 의미잖아요. 어릴 때는 개학해서 친구들을 만나는 게 신났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방학이 끝나는 게 싫었어요.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더 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백투스쿨 쇼핑은 제게는 즐거운 추억은 아니에요. 전 수영장에서 더 놀고 싶고 친구들과 놀이공원도 더 가고 싶었으니까요.
Shopping for me? Get kind of nervous because I have to go back to school.
학교 갈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골치가 아플 정도였어요. 여름방학 동안 실컷 놀고 있는데 어느 날 학교 갈 준비하러 백투스쿨 쇼핑을 하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매년 똑같은 매장에서 모두 다 똑같은 물건을 사는 것도 정말 재미없는 쇼핑이었고요.
네, 참 학교 가기 싫은 학생에게는 이 백투스쿨 쇼핑이 스트레스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사립학교에 다녔다는 애나 씨는 백투스쿨 쇼핑에서 학용품보다는 교복 구입이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I had a uniform, so I think the big thing was clothes.
저는 교복을 입었어요. 저희 백투스쿨 쇼핑은 언제나 교복이 문제였죠. 하지만 저는 학교 가는 게 즐거웠기 때문에 매년 백투스쿨 쇼핑하는 것도 좋았고 교복 사러 가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We had a list. You know, it was just like it wasn't
저희 학교도 구입해야 될 학용품 목록은 있었어요. 하지만 똑같이 사서 같이 나눠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걸 살 수 있었어요. 제 딸도 제가 다니던 사립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백투스쿨 구입 목록은 있지만 꼭 그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And I bought a bunch of paper, pencils, crayons, everything. The school said
얼마 전 제 딸이 쓸 연필이나 종이들을 한꺼번에 구입해뒀어요. 이걸 학교에 다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필요할 때마다 아이 책가방에 넣어주면 돼요.
네, 미국은요. 이 여름방학 끝날 때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일부 학용품이나 의류에 대해 세일즈 택스, 그러니까 판매세를 받지 않는 주들이 많은데요.
네.
이 버지니아주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3일 동안 백투스쿨을 위한 택스프리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기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학용품은 $20 미만, 옷이나 신발은 $100 미만까지 판매세가 면제됐는데요.
네.
이 택스프리 기간은 판매세도 없지만 업체마다 손님을 끌기 위해서 특별 할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에너지 절세가 되는 가전제품도 면세 혜택을 주는 주들이 있는데요.
네.
미국은 뭐 주마다 판매 세율이 다른데 버지니아의 경우 이 텍스프리 기간 동안 절세 마크가 붙어있는 식기세척기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들도 $2,500 미만까지는 판매세를 면제했습니다.
네.
아이들 백투스쿨 쇼핑 기간을 잘 활용하면 학용품 외에도 이렇게 많이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특히 세금이 높은 지역에 사는 분들은 기다려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백투스쿨 쇼핑은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참 부지런히 서두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칫 미루다가 늦게 쇼핑을 하면 할인 기간이 끝날 수도 있고 또 다 팔리고 없어서 아이들이 애가 탈 수도 있는데요.
네.
수산 씨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Personally, when I was younger and I had to do back to school shopping, it was really stressful because everybody sometimes
어릴 때 백투스쿨 쇼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어요. 이 모든 사람이 같은 기간에 한꺼번에 가서 이 같은 물건을 사야 되니까 늦게 가면 다 팔리고 없을 때가 있거든요.
One time my teacher said I have to buy this specific kind of
한 번은 binder. 선생님이 종이를 끼우는 바인더를 꼭 이걸 사야 한다고 지정해 준 게 있었어요. 저는 마음이 급했지만 엄마 아빠는 8월 말이 다 돼서야 쇼핑에 데려가 주셨어요.
I think we went to like 10 stores and we couldn't find it. Every day we had to go and see if
부모님과 대형 매장 10군데를 다 가봤는데도 그 바인더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하고 저는 매일 그 바인더를 찾아다녔는데요. 여러 매장을 둘러보며 그 바인더가 다시 진열되어 있는지 확인했는데 결국 구입하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무척 힘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물론 지금 돌아보면 재미있는 추억이고요.
네, 수단 씨는 요즘은 인터넷으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발품을 좀 덜 팔고 백투스쿨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That was like that long time ago when I was a student, but these days they're a lot better at it. Manufacturers would make more.
사실 그건 제가 학교 다닐 때 얘기고요. 요즘은 백투스쿨 준비가 훨씬 쉬워졌어요. 이 대형 매장에서 물건을 워낙 대량으로 구비해놓고 있으니까 이 저처럼 다 팔려서 못 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요즘은 학교에서 받은 목록을 인터넷으로 온라인 쇼핑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배송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오늘은 수잔 씨가 전하는 미국인들의 백투스쿨 쇼핑, 신학기 준비하는 모습에 대해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미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a token of my appreciation. A token of my appreciation입니다.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Here. Take this gift. 자, 이 선물 받아. 라고 하자 마이크가 What's this for? 어? 이게 뭐야? 라고 묻네요. 이어 제이슨이 It's because you've been going out of your way to help me on this new job. 내가 새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특별히 애써서 많이 도와줬잖아. It's a small gift, but it's a token of my appreciation. 약속한 거지만 내 감사 표시야 라고 하네요. 마이크가 You didn't have to, but thank you. 안 그래도 되는데 어쨌든 고맙다 라고 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a token of my appreciatio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re, take this gift.
What's this for?
It's because you've been going out of your way to help me on this new job. It's a small gift, but It's a token of my appreciation.
Oh, you didn't have to, but thank you.
Today's expression is, it's a token, T-O-K-E-N, token of my appreciation, A-P-P-R-E-C-I-A-T-I-O-N, appreciation. It's a token of my appreciation. When you give someone tangible evidence of your gratitude and say, it's a token of my appreciation, you are expressing your thankfulness for what they have said or done for you. It's basically a meaningful gift from your heart. Think of it as a gift.
자,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싶을 때가 있죠? 감사의 표현으로 또는 사랑의 표시로 말이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이 바로 It's a token of my appreciation입니다. 단어 appreciation은 gratitude 또는 thanks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It's a token of my appreciation이라고 하면 제 감사의 표현입니다 라는 뜻이죠.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감사하는 뜻에서 마이크에게 작은 선물을 줬죠.
It's a small gift, but it's a token of my appreciation. 이라고 하면서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s a token of my appreciation, I would like to give you a free movie pass.
하면, 자, 이 영화표 받아. 조그만 성의 표시야.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re, take this gift.
What's this for?
It's because you've been going out of your way to help me on this new job. It's a small gift, but it's a token of my appreciation.
Oh, you didn't have to, but thank you.
Let's review. When someone says, this is a token of my appreciation, it's a gift from their heart, and it's a tangible evidence of their gratitude. It's another way to say, this is my way of saying thanks to you. It's a token of my appreciation. It's a token of my appreciation.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 소속 구호기관인 국제개발처는 최근 유엔의 세계식량계획에 5,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 내부의 난민 400만 명과 요르단, 레바논, 터키, 그리고 이집트로 피신한 160만 명의 시리아 피난민에 구호식량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자금은 세계식량계획이 오는 11월까지 난민을 위한 식량 지원에 쓰여질 것입니다. 미국은 시리아의 최대 지원국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40억 달러를 지원해 시리아 난민들에게 식량과 피난처, 약품, 그리고 교육을 지원해왔습니다. 국제개발처는 지금까지 시리아 난민을 위해 12억 달러를 세계 식량 계획에 지원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는 시리아 내부 난민에 대해 5억 3천만 달러 지원과 해외를 떠도는 시리아 난민에 대한 지원 6억 9,3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요르단에 있는 세계 식량 계획은 시리아 난민에 대한 식량 지원을 8월 1일부터 줄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제개발처가 최근 세계 식량 계획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배급은 줄지 않게 됐습니다. 국제개발처의 디나 에스포시토 국장은 우리는 시리아 피난민이 다시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로 돌아갔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다며 미국의 도움이 그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미국 국제개발처 등의 지원으로 지난 2013년부터 요르단, 레바논, 터키, 이집트, 이라크에 있는 시리아 난민을 위해 1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해왔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시리아 난민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